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여름 수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카데미 선교를 담당한 멕시코 시티에서 선교하고 있는 신재훈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선교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내용을 다루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는 선교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을 중심으로서 선교의 기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일 텐데요. 선교사의 기본 조건, 선교를 나가기를 희망하는 성도들께서 선교사가 어떤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의 기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의 제목이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할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증거의 영인데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구속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단 한 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이 이 성령의 증거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성도의 영과 더불어서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묵상할 때나 또 이 사실을 증거할 때 가장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통해 선교의 기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사도행전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지상 제자들을 향한 지상 명령에 관하여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을 우리는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남기신 또 후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성도와 교회들을 위해 남기신 두 가지 지상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였습니다. 19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근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좀 본격적으로 초대교회의 문제점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대주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과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1장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자, 우리는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성경은 우리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고 그들의 죄의 벌을 대신 받아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가 하실 일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윗 왕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 솔로몬 그리고 그 손자 르호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대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다스렸고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고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왕국보다 조금 더 먼저 이스라엘 왕국이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열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명은 야곱이라는 개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열두 지파가 다 이스라엘에 돌아오지를 못했다고 역사학자들과 또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다시 오면 무너진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을 다시 세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의 어떤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되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 어떤 그런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을 아신다 하시면서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는 이방인이 되어진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애석하게도 사도들이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크게 두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주의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성령의 뜻을 살펴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경우가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경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서 세워진 교회였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먹는 음식을 줄이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함께 마음을 낮추어서 성령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나 그들이 살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앞으로 바울이 될 사람이죠.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주관적인 의지에 떠밀려서 성령의 인도 아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깊이 해야 되는 선호해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 8장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내려오시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퀘션 마크가 일어나죠. 이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오시면 해야 될 일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제 내가 행하던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는 걸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에서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고 권능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병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병에서 나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사도와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야 예수님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대로도 가라고 하셨어. 가게 될 거라고 하셨어. 사마리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리는 부정한 땅인 사마리아인에게도 가고 그뿐만 아니고 온 족속에게 가게라고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만약에 교회가 성도가 성령의 뜻을 구하고 살펴서 마음을 합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주관적인 성령의 뜻에 의하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결국 성령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면 모든 대적하는 자들이 굴복하고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온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 순교하게 되는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대적인 핍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직 구원함을 받지 못했던 사울은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는 왜냐하면 사람을 돌로 칠 때 피로 피가 뛰기 때문에 옷을 보관하는 일을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던 유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그 이후를 읽어보면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교회를 잔멸할 때에 성도들이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방으로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까지 피신을 갔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면서 슬퍼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사마리아에서 이방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주관적인 어떤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성령의 주관적인 의지에 떠밀리는 것보다는 성령의 뜻을 살펴서 교회가 마음을 성도가 주님과 마음을 합해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초대 유대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유대주의에 그들이 잡혀있는 것이었더라면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한 면은 있지만 율법주의에 그들이 잡혀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라나에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요빠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특별한 인도에 의해서 고넬료라는 로마인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처음으로 그 로마인인 고넬료와 그 집에서 모든 종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역사였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심히 놀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러면 율법이었고 할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죄를 사함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를 마음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또 형제들에게 알려졌을 때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그 형제들 가운데 유대인들 출신 할례인들이 힐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느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했지만 어떤 면에는 영적이지 못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민족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상에 그들이 끌리고 있었다라는 유대주의라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논쟁이 되어지고 이제 베드로가 간증을 하면서 잘 설명했을 때 그들이 100% 마음에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이제 아 그러면 자 우리가 11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가라 온 족속에게로 가라 온 세상으로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비록 할례 받지 못했고 율법이 없었지만 모든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왜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제자들이 성령에 끌리는데도 왜 그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이방을 향해 갔던 사람이 없었으며 성령의 인도로 인해서 베드로가 로마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교의 형제들이 야 주님이 전이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이게 주의 뜻이 맞구나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신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이 사건이 좀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고넬료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어떤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인 로마인의 집으로 가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사울, 유대인의 열심히 있는 엘리트이고 율법주의였던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내려가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는 노중에서 주의 강체를 보고 말에서 떨어졌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가 유대민족이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게 되었고 다메섹에 들려서 다메섹 교회 인도에서 아나니아와의 교제 속에서 마음에 분명한 확신과 힘을 얻게 되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구원하시면서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그가 유대인으로서는 엘리트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유대주의에 깊이 몸담고 있던 사람이고 율법주의자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 하고 주의 음성을 더 크게 여겼던 사람을 준비하셔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인도해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게 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또 양육도 받고 주님을 성교 교사로서 세움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담대한 종들을 세우셔서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이방으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에 관한 논쟁이 다시 한번 일어났지요. 그 논쟁을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일에 연류가 되었던 베드로와 논쟁을 하고 교회 앞에서 분명히 밝혀서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성령을 받는 부분을 증거했던 것이 갈라디아서고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도 듣고 베드로의 간증도 전해지면서 이제 비로소 그 유대교회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이방인에도 힘있게 복음이 전파된 게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들렸을 때에 그냥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 소아시아 지역, 나중에 유럽으로 갔지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가는 곳마다 먼저 동족들이 모여있는 동족들의 회당, 그 시나고가라 하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어떤 유대주의와 율법주의의 어떤 강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나사렛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할례받지 못한 자며 율법도 없이 죄악 속에 살았었지만 이 복음이 들렸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사도바울이 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사도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경험하면서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46절 끝부분에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 이방인 선교를 공포했던 중요한 사건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의 기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라는 관습과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이 이방인 선교를 가장 방해하고 지체시켰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또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시대의 교회들은 또 다른 하나의 편리를 찾는 마음가짐, 편안한 삶, 또 문화와 경제 우월의식에 기인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리를 찾는 마음과 편안한 삶으로 인해 형성된 높은 마음이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외부로 힘있게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장벽을 넘어 달려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방인 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가 유대주의나 율법주의 즉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오랜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또 많은 교회들은 이 편리한 시대에 편한 삶,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육체가 편한 삶, 육체를 즐기려는 편리를 찾는 마음가짐, 또는 이제 문화와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한 높은 마음가짐, 이와 같은 것이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살피고 그 뜻을 구별하여 달려가는 것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편한 것들이나 이런 것도 좀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주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또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이 늘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물론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거기에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겨 필요하면 금식도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고 사역자라면 더욱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지?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또 성도들도 하나님 이 시대에 많고 많은 선정에 왜 나를 구원하셨지? 주를 섬겨서 우리가 그런 어떤 편리를 찾는 마음 또 그로 인해서 높아진 마음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를 때 아름다운 간증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다면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에 의하여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형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 가운데서 첫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선택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선교의 기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가 중반을 이제 넘어섰는데요. 좀 더 실질적인 부분으로 가서 선교사의 조건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선교사가 될 수 있죠?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충분한 조건을 주시고 자격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만족, 저는 스페인어권에 있기 때문에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스페인으로는 competencia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격을 충족시키는 것.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이 만족, 자격, 합당한 자격은 세상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은 문서로 어떤 자격증을 주죠. 어떤 가정을 수료했을 때 또 이 세상이 만든 교육제도가 정한 어떤 성적에 도달했을 때에 자격증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자격증, 의문이 아니고 기록된 어떤 증서가 아니고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복음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그 만족,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 조건과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의 부족함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잡혀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우리 자신을 좀 시험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시험해 보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럼 확증하는 방법은 뭐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나 감정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고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성도가 맞는가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고 이제 주님이 너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은 결과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사의 조건을 다섯 가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다섯 가지의 조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이, 가장 중요한 1번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필요에 대한,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에 기도를 드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는 소명의 확신이겠죠. 구원의 확신이 한 사람이 불신자에서 신자로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개인의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라면, 소명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며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죄와 정죄에서 내 마음을 자유케 하고 죽음이 내게 올지라도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처럼, 소명의 확신이 선교지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나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보내신 분이 이런 일들을 아셨을 것이다, 나를 능히 도우실 것이다,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의 습득입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을 죄사함,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또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간증과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수준이, 그 도구인 언어가 원활하지 않을 때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언어의 습득. 마지막은 현지인에 대한 존중과 문화의 이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세부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10편, 5편, 4절에도 나오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인이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의인이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서는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면 그 도에 거쳐서 넘어진다고 되어 있고, 로마서 1장 17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초기의 믿음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믿음인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씻음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영원한 생명의 갈증을 가진 유대인의 간원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잃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 심령들, 물론 사람들이죠. 그 잃어버려진 사람들을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정확한 복음 전도를 모른다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에게 하는 기도, 나의 모든 필요, 복음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라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몇 예가 되는 지나간 시대에 위대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지 밀러라는 분이 영국에 계셨습니다. 19세기 초기에서 19세기에 활동을 하셨죠. 이 조지 밀러라는 이 하나님의 종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목록대로 그 목록을 따라 체계적으로 읽으시면서 말씀과 기도에 깊이 젖어 계셨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분은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아원을 세워서 많은 고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귀한 일을 하셨는데 조지 밀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항상 힘이 있었고 확신에 차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는 그 평생의 생애 동안에 약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양식이 필요했을 때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가 기도했을 때에 그가 정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도움이 왔고 고아들이 한 번도 굶지 않고 그 고아들 중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던 정말 그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그 삶 속에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그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삶의 본이 되었던 귀한 종이었습니다. 또 19세기에 그 유명한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세워서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느 날 조지 밀러의 간증 집회를 참석해서 조지 밀러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나이가 들었지만 말년에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지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삶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허드슨 테일러도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중국으로 나아가서 중국 선교의 위대한 발걸음을 놓았고 귀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19세기에는 특별히 영국과 미국, 유럽 몇몇 나라에 귀한 하나님 종들이 많았는데 동시대에 또 영국에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하나님 종이 있었고 미국에는 디엘 무디라는 하나님 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조지 밀러와 교제가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큰 영감을 받으면서 스펄전은 영국의 스펄전 목회자 대학을 무디는 미국의 무디 성서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들의 특징은 오직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을 학생들로 받아서 오직 성경 말씀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학생들을 교육했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걸 가르쳤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그 19세기에서 20세기에 영국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던 디엘 무디의 설교를 듣는 계기로 찰스터드라는 영국 귀족의 아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이분이 후일에 웩 인터내셔널이라는 세계적인 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분의 사위이자 2대 회장인 놀만 그랍이 6.25 동란 이후에 대한민국의 케이스 글라스라는 선교사와 데릭 어리라는 선교사를 파송하셨고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에 외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개인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부분에 부족한 것을 절감했던 외국의 미국과 유럽의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에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크리스티안 인 액션에서 말론 베이컨 선교사, 미국 믿음의 방패 선교의 디교크 선교사 등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1962년에 한국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청년들을 모아서 그들이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는 취지로 신학교, 복음학교를, 복음전도학교, 선교학교를 세웠는데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설립하신 박옥수 목사님께서 일기성으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으로만 또 하나님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실질적인 실천적인 강한 가르침과 전통 복음주의 신학 훈련을 받아 1976년도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1976년 일기 선교학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현 마나임 신학교죠. 그 당시는 한국복음선교학교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복음선교학교를 설립해 이제 실질적인 기쁘소의 선교의 태동이 시작되었는데 오직 성경 말씀만을 믿는 믿음과 모든 필요의 응답은 하나님으로 돈다는 두 가지 강한 전통 복음주의 신학과 실천 신학으로 제자들을 양성하셨고 현재 전 세계 100여 국에 국내에 55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그들이 현지에서 900여 명의 제자들을 양성해 총 1,450여 명의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힘있게 복음을 섬기고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소명의 확신입니다. 나를 선교지에 보낸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로 보내셨다. 이 선교지에 보내셨다. 라는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 이 확신이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선교사가 한 도시로, 한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선교지에 보낸 사람은 선교회도 아니고 선교회를 인도하는 회장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종들을 통해서 나를 이끄셨다라는 분명한 그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의 습득입니다. 제가 구한국복음선교학교 현 마나임 신학교의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던 1988년도에 박옥수 목사님을 지도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디교크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선교학교 수업을 인도하셨는데 그때 청강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받으면서 그분이 많은 간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간증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는 한국에 선교를 나왔을 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데 어느 세월에 한국말을 배우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통역을 두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제자들과 마음의 거리를 만들고 오해와 많은 어려움을 유발했습니다. 나는 선교를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를 나가시면 언어를 배우는 첫 번째 2, 3년의 시간을 절대로 허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현지어를 습득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그분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은 나는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데 내가 언제의 어려운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하고 통역을 의지했는데 통역을 의지하게 되면서 이제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제자들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 속에 많은 교제와 도움이 필요하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통역이 없으면 교제 자체가 불가능하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통역을 의지해야 됐고 결국 이것이 제자들과 또 이 선교사님이 함께 한 마음으로 힘있게 복음을 섬기기를 막는 문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시게 된다면 처음 한 2년, 3년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독학이 되든지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시든지 학교에 등록을 하시든지 내가 선교지에 와서 지금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이 기하게 역사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너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시면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앞으로 여러분 선교에 많은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언어 속에는 금민족의 문화가 녹아 있습니다. 언어가 잘 안 되면 언어가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의 언어 속에는 그 민족의 고유한 문화, 민족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어를 공부하지 않으시면 그 민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스페인어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스페인어권 나라들,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죠. 그 나라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문화를 상당히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뛰어넘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포기하시면 결국 선교를 하실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시면서 그 언어 속에 녹아있는 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시면서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제하는 데 굉장히 유익이 되시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도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인 언어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이 언어를 공부할 때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언어를 습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현지인에 대한 존중과 문화의 이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절에서 11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마음이 높다면, 교만하다면 결국 현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더 우월한 곳에서 선교지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당신을 낮추어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생각한다면 문화와 음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파라과이 선교할 때도 그랬고 저는 지금부터 만 25년 전에 기쁜 소식 선교회 보내심을 입고 중남미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식으로는 26년 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선교지는 남미의 파라과이였습니다. 그곳에 제가 6년을 있었고 두 번째는 페루로 이동해서 남미 북부의 페루에서 8년을 선교를 했고 지금부터 11년 전에 중미 북부의 멕시코로 부임을 와서 현재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제가 파라과이 선교할 때에 1996년경에 방문하셨을 때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의 인디오들이 사는 부락을 방문하시고 새벽에 이제 수도인 아순시온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비가 막 내렸습니다. 아침에까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저와 또 저보다 먼저 남미에 선교사로 왔던 두 분의 선교사님을 부르셔서 아침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한국으로 떠나시기 전에 몇몇 가지 어떤 부탁의 말씀 권고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날 새벽에 밖에 정말 억수 같은 비가 왔습니다. 그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천정을 두드렸는데 그 방에서 말씀하셨던 박 목사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고아였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진 것이 이때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자네들이 구원을 받고 오늘 이날까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네. 만일에 하나라도 자네들이 문화적으로 좀 더 우월한 나라에서 왔다고, 경제적으로 좀 더 우월한 나라에서 왔다고 현지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6.25 동란 이후에 1960년대 우리는 찬란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 눈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어떤 인디오 부락의 사람들처럼 정말 가난한 나라였을 것이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분들에게 빚을 졌다.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 자네들도 낮은 마음으로 현지인들을 섬기세.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만 24년, 5년 전에 들었던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에 들었던 박 목사님 권고가 지난 25년, 또 지금 현재 앞으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선교사로 가질 마음가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현지인들과 더불어 정말 행복하게, 정말 현지인들이 주님도 섬기고 정말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저를 또 저희 가족을 너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번 온라인 여름 수양회에 선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잠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복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국 국내든 해외든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서 복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